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겐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한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너의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곧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르는 행함,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삶이 함께 따라야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합니다.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춘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따라오는 행함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라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동일하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옵션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는 삶,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성화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 성화입니다. 첫 번째 수동적 성화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 passive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passive입니다. 이 수동적 성화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를 통하여서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 수동적으로 받음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얻는 거룩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게 칭한다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성화입니다. 바로 이 성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에 벌써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동적 성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능동적 성화입니다. 이 능동적 성화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바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바로 성화, 거룩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내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의지로 노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능동적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성경 기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권면하는 이 거룩은 이 능동적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7절, 7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능동적 성화를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수동적 성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입은 거룩함과 능동적 성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이 거룩에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동적 성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화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우리의 그 모습,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많은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격을, 우리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망함과 바로 그런 특권을 얻었기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곳에 푯대를 세우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바로 능동적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적 성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화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돼서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수동적 성화, 능동적 성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수동적 성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로 통하여서 너희가 능동적인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적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질그릇에 담은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 4절,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질그릇에 담은 담보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해졌다, 만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게 된 다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두려운 마음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그 가려진 수건을 벗길 수가 있었고 그 영광을 우리가 거울 보듯이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우리의 형상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이죠,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거울 보듯이 함께 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축복이, 큰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질그릇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에 그 질그릇에 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서 영화롭게 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특권과 그 모습이 죄인으로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자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도 누릴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영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아름답고 큰 어떤 화분을 받았습니다. 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화분에 두어야 되는데 어떤 화분에 두고 싶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화분에서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더럽고 그냥 아무런 그냥 뭐 금이 가고 그냥 겨우 어떤 화분의 모습인 그런 데다가 그 아름답고 그런 꽃을 두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름다운 모습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화분에 두고 싶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서의 축복을 내려주셨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죄악스럽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하면은 이 추악한 몸속에 있는 그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그 값어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다면은 우리의 이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노력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우리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능동적인 성화인데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8절에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바로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동일하게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몸에다가 메고 내가 오늘 하루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헌신으로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이란 말은 결국엔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몸에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비록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행동에 마음과 말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 능동적인 거룩, 거룩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11절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역에 내가 스스로 참여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너무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사역 속에서 그 힘든 고난 속에도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얻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있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화, 거룩한 삶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단순히 그냥 성경 열심히 보고 그냥 기도하고 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미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할 때 정말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내가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참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써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않아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순종해야 돼, 그냥 이 정도 과정에서 성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큰 어떤 모습으로 성화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훈련을 하거나 우리가 특히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아유 그냥 나 살 빼야지 하고 다이어트 안 하죠. 그냥 나 운동해서 근육 길러야지 그렇게 안 하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엔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큰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삶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그 천국 소망, 우리가 미래에 거룩한 자로서 변화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의 모습은 바로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우리가 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한 10파운드를 뺐습니다. 그때 저는 고기는 먹지 않고 야채, 고구마, 두부, 그리고 또 하나를 먹었는데 고구마, 두부 뭐 이 정도를 항상 이런 야채만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조금 먹고 운동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기운은 없고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데 제가 아침마다 항상 몸무게를 확인하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2파운드가 줄고 그 다음에 1파운드가 줄어요. 근데 이 작은 작은 변화가 저를 동기부여해요. 아, 오늘도 한번 참아보고 계속 해보자, 오늘도 한번 더 해보자 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이 15파운드를 빼고 제가 지금 살쪄서 입지 못하는 그 바지를 다시 입어보자 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참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는 10파운드가 빠졌고 제가 살이 쪄서 입지 못하던 옷들을 다시 입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트를 멈췄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한 4개월이 지나니까는 원래 무게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을 빼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먼저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몇 파운드를 뺄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매일매일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거룩한 모습, 그 모습에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푯대를 세우고 달려가는데 맹목적으로 달려가면은 우리는 지칩니다. 쓰러지고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사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나의 변화들, 언젠가부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에 조금 조금씩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얻는 나의 위로, 나의 기쁨, 감사함,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역장 모임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에 구역장이신 분을 한번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구역장이 됐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부담스럽고 해서 아이고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담감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거를 구역원들을 불러놓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구역원들의 삶을 자기가 케어하고 전화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인가 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가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서로를 섬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힘들고 답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분은 같이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각 부서에서 자기의 역할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일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나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성숙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더욱더 경건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미래에 변할 그 거룩한 모습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신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한 인간이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엔 그 십자가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거룩한 모습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사랑의 예수님 그 모습이고, 또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승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